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정신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은 서방이 우리의 국경 바로 옆에 위협을 만들고 우리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은 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제안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우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매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도발에 대해 기습적인 퇴짜를 놓았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당신들의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정승절을 맞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00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선조가 했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전쟁 승리 기념일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누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고 현재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나치주의에 대한 기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의 돈은 사용해도 되고 러시아의 돈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 집권 이후 테러로 희생된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아프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해 침공에 맞서 지금까지 약 3,150억 상당의 러시아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이후 이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여부에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 뒤는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재정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연결망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정보와 안보 분야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에너지 분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단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금융난을 해소하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금융단체와 공조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선택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질서정이라는 방식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에는 시리아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며 전쟁 이전에는 파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모든 이들이 시리아를 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아사드 대통령이 이란과 시리아의 전략적 관계가 시온주의 정권의 영내 지배를 방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타즈닝 통신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날 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이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시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7일 자국민 여성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반드시 가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저축을 해놓고 여생을 보내던 퇴직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은퇴 취소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미노동부의 지난 3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를 보니까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150만 건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의 퇴직자 수는 450여만 명에 그쳤습니다. 또 퇴직 1년 후 다시 취업한 근로자 비율이 3.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정점을 찍었을 때 2%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겁니다. 자, 은퇴를 취소하는 원인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최근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파격적인 채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또 2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생활비를 꼽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3월 물가가 1년 전보다 8.5% 올랐는데 고정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6.6% 뛰었는데 이는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물가 상승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지만 퇴직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면서 개인적 이유로 다시 일하고 싶어져서 돌아온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채우고 비울 수 있는 서울 서초구의 공유 냉장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으로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됩니다. 해산이 2도, 중강 4도, 함흥 청진이 8도고요. 평양 개성이 10도. 1도, 신의주 원산 장전 10도입니다. 해주 13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강원도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선봉의 낮 최고가 17도고요. 삼지연이 19도, 해산 24도, 신의주 청진이 20도, 평양 24도, 개성 25도, 중강이 26도로 가장 높겠고요. 함흥은 22도, 장전 20도, 원산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고요.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는 앞바다 쪽은 0.5m, 먼바다는 1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을 맞아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위협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주권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신임 행정장관의 친중국 인사인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4천 채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첫 소식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을 맞았네요.
네, 9일은 러시아의 77회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입니다. 러시아는 해마다 이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이날 열병식을 포함해서 성대하게 기념식을 치러왔는데요. 올해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치르는 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자, 러시아가 전승 기념일을 기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공식 선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승기념일을 맞아서 이 군사작전이라는 이 용어 대신에 전쟁을 선언하거나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와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면전 전환이라든지 총동원령 선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서방의 적대정책, 위협, 잠재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은 핵전쟁 선언 같은 위협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와 싸웠던 소련의 붉은 군대와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지금 러시아 군인들도 조국,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 철회를 하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표적이 된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보호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침략 의도를 끝없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 자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질 바이든 여사가 8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우즈호로드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습니다.
예.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네, 바이든 여사는 6일부터 9일까지 루마니아 또 슬로바키아를 방문해서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하고 동유럽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8일 미국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올레나 여사와의 비공개 회담 전에 어머니 날에 이곳에 오고 싶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잔인한 전쟁은 중단돼야 하고 미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주요 국가의 지도자도 우크라이나를 찾았다고요?
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8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이 방문도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는데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 멜리나 졸리 외무장관 등 이 트뤼도 총리 일행은 수도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또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차, 이르핀 등지 등도 방문했습니다.
네, 자, 회담에서 양국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뤼도 총리는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그리고 1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최근에 또 추가 지원을 발표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국은 강력한 지원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추가 지원하는 무기 체계에 155mm 포탄 2만 5천 발, 대포벽 레이더, 전자교란 장비 등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죠?
네, 미국 정부는 8일 채널 A1, 러시아 1, NTV 등 러시아 방송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방송사 세 곳을 제재한다면서 이들 방송사 광고 수익 등이 러시아로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이들 방송사의 광고나 기타 장비 등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7개국 G7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G7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어떤 결정 내렸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7 정상들은 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러시아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 또는 금지를 통해서 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시간표나 이 세부 방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에 새 행정장관이 선출됐군요.
네, 홍콩을 이끌 차기 행정장관에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존 리 전 정무부총리는 8일 있었던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네, 홍콩의 행정장관은 간접선거 형식으로 뽑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원 1,500명의 선거위원회가 행정장관을 선출합니다. 여기서 제적의 과반, 그러니까 751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는 건데요. 현재 선거위원회는 1,4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 리 당선인은 몇 표나 받았습니까?
네, 참가 선거인단의 99%가 넘는 1,416표를 얻으면서 과반을 훌쩍 넘겼는데요. 사실 존 리 전 정무부총리의 당선은 이미 예측됐던 겁니다.
그렇게 예측했던 이유가 뭔가요?
네, 이른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내세운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이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 구성도 친중국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본토 중앙정부가 존 리 정무부장관의 행정장관 출마를 지지하면서 그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 자, 홍콩의 새 행정장관 존 리 당선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경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특히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보안 장관을 지내면서 강경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존 리 당선인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앞으로 홍콩의 시민 자유가 더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의 새 행정장관 선출에 대한 홍콩 민주 진영의 반응도 볼까요? 어떤 움직임인가요?
네, 이날 투표가 진행된 홍콩 컨벤션 센터 주변에서 민주화 인사 3명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컨벤션 센터 쪽으로 가려다가 경찰의 지지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중국 국무위원회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국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성공적인 선거를 통해서 홍콩의 새 선거 제도가 좋은 거라는 걸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일국 양제의 틀에 부합하는 거라고 환영하면서 새 행정장관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단합해서 홍콩을 이끌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제 퇴임을 앞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성명을 내고 존 리 신임 장관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만한 정권 이양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리 당선인의 공식 취임식은 홍콩의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일이자 중국 공산당 창당 101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에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단지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4천 채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아일레트 샤케드 이스라엘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샤케드 내무장관은 지난주 트위터에 이런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번 주 이를 위한 위원회가 소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회의는 언제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민사집행국 회의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1,450여 채에 대한 승인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또 다른 2,500여 채는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보도했습니다.
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점령 지역이 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약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약 50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 계획에 따라서 이곳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 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은 130개가 넘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국가를 수립하면 이 요르단강 서안이 미래의 국가의 중심 지역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이번 계획을 승인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는 특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모두 성지로 여기고 있는 동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불문율로서 금기시됐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고요. 2019년에는 이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착촌 확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천 채 주택 건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두 번째 추진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빌 클린턴 전 민주당 정부 당시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중재에 나서서 양측이 궁극적으로 나란히 공존하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을 담은 오슬로 평화협정을 끌어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착촌을 늘리면 이 이국가 해법 가능성은 더 약화하고 중동 평화의 길이 더 멀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설 계획을 승인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건설 계획 승인 후에도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언제부터 건설이 시작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3천 채 주택 건설을 승인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추진을 보류한 상태고요. 현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 정부는 아랍계 정당 등 여러 정당으로 이루어져서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실제 건설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원 민주당이 여성의 낙태권을 법으로 성분화하기 위해 낙태보장 법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 43만 개 가까이가 늘고 실업률은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면서 중간 출산 연령이 30세로 높아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연방 상원이 낙태권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성문화하기 위해 낙태 보장 법안을 오는 11일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8일 밝혔습니다. 보수위의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통해 낙태권 보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자, 슈머 의원이 뭐라고 하면서 이 법안 표결 계획을 밝혔을까요?
네, 슈머 의원은 8일 뉴욕에서 주 지도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미국인이 모든 상원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통해 상원들이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될 거란 이야기인데요. 슈머 의원은 이어 공화당원들은 낙태권 입법을 회피해왔지만 더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상원이 이렇게 낙태권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그 연방대법원의 의견문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73년 사실상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으려 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수 의견문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 낙태 찬반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열리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낙태권이 미국에서 찬반 여론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태아도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를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은 이 낙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 미 헌법에 낙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요. 낙태 관련 연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건데요. 슈머 의원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으려는 대법원의 의견문 초안은 혐오스러운 결정이라며 대다수의 미국인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존하길 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태권 선택이 몇몇 우파 대법관들에 달려선 안 되고 몇몇 우파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돼서도 안 된다며 이것은 여성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슈머 의원은 11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해 9일 토론 종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원 규칙에는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인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의석 구조가 민주공화 50대 50인 상황에서 토론 종결을 위해 공화당에서 10표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공화당이 낙태권 보장 법안에 얼마나 지지를 보이는가 하는 이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낙태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견고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6일 미 언론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낙태 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만약 유출된 문건이 최종 결정이 된다면 주 차원뿐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입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률 제정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과는 반대로 낙태에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자, 만약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는 결과를 얻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주 대법원의 의견문이 유출됐을 때도 유출된 상황을 강하게 비난하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하면서도 낙태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낙태는 반대하지만 법안 논의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맥코넬 의원은 낙태와 관련해서 상원 공화당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모두가 좀더 명확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요. 민주당의 낙태 관련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표결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슈머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낙태 입법 계획을 밝히면서 이 표결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현실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42만 8천 개가 증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의 전망치 40만 개를 웃도는 수치로 증가폭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자, 실업률 역시 3.6%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이 4월의 수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4월 고용 보고서는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 인상률, 즉 인플레이션에 만성적인 공급망 정체 현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12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고, 실업률 역시 팬데믹 이전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5%의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달에는 산업의 어느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업계 전반에 걸쳐서 고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조업 분야가 5만 5천 개 일자리 늘리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고용을 기록했고요. 창고와 운송업에서 5만 2천 개, 식당과 술집에서 4만 4천 개, 의료 부분에서 4만 1천 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소매업에서도 2만 9천 개, 호텔 업계에서도 2만 2천 개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자, 구인난과 자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업계는 일자리가 2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자, 지난달 4월에 노동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요?
예, 지난달 노동 인구가 36만여 명 감소했는데요. 작년 9월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또 고용 회복의 척도를 평가받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진 62.2%를 기록했는데요. 자, 일년단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4월에 임금 상승률도 전달보다 0.3%,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고용시장의 호황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뭐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운영 비용이 높아지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코로나 경기 부양 지원도 만료됐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도 불안한 만큼 이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회복이 된 겁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무려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단 12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고용이 이렇게 또 많이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이 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에서 30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전주보다 19,000건 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22만 건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때 69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4월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자,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성명을 냈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취임 후총 8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15개월 동안 기록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실업률도 현재 3.6%로 역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가장 빠른 하락세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이 정도로 실업률이 낮았던 때는 단석 달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가 미 전역 가정의 도전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에너지 가격과 처방약 값을 낮추는 노력에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8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미국에선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 바로 어머니 날인데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어머니가 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국이 최근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한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출산은 미국의 평균 출산 연령을 끌어올렸는데요. 기존의 27세였던 미국 여성의 중간 출산 연령이 30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성의 출산 연령은 출산율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인 출산율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출산율 감소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출산 연령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세에서 24세 여성의 출산율은 43% 가까이 떨어졌고요. 25세에서 29세 감소율도 22%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35세에서 39세 여성의 출산율은 67%나 늘었고요. 40세에서 44세 여성의 출산율은 무려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필리코언 메릴랜드 대학 사회학 교수는 AP통신에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낳았을 때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여성 본인의 학업과 경력에 우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계층의 여성 역시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이 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면서 출산 연령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미국 사회상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코언 박사는 이 과거의 경우 부모들이 가계 수입에 있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밭에서 뭐 일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됐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뭐 흔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요구하는 것들은 이 나이가 들면 더 공급하기 쉬워진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것에 있어서 인종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보고서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전반적인 중간 출산 연령은 27세에서 30세로 올랐고 흑인 여성들은 24세에서 28세로 증가를 했는데요. 흑인 여성들의 고등교육 참여가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출산 고령화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요?
예,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출산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이 이제 들어갈수록 임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 연령 이제 노후는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웨스턴 대학의 케이트 최 교수는 AP통신에 실제로 출생률이 낮고 이민자가 적은 미국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높은 노동 비용, 그리고 은퇴자들을 부양하는 노동 인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출산율과 연령,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네, 인구조사국 보고서는 2019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후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여성들의 출산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산모의 건강이나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면서 지난 2020년 출산율은 전년 대비 4% 감소했는데요. 거의 5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최 교수는 2021년 하반기에는 다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먹을거리를 통해서 오가는 정도 느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채우고 또 비울 수 있는 둘의 냉장고인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서 볼수 있는 공유 냉장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거리 나눔하러 이렇게 오신 걸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여기서 단호박죽 막 이런 거를 한개 가지고 가서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세척사과를 샀더니 이제 택배를 시켜가지고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저도 가져간 것도 있고 원래 하나 나눔하면은 또 하나 가져가고 이런 게 공유 냉장고니까 생각이 나서 여기를 먼저 찾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제 뭐 참여를 위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또 참여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만 해주시면은 꼭 보고 달려오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앞입니다. 복지관 입구에는 둘의 냉장고와 둘의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먹거리를 채우고 가져갈 수 있는 공유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의 사업은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한 아주 특별한 냉장고인데요. 둘의 냉장고 소개 먼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이창준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봅니다.
둘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냉장고에 남는 음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냉장고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준 사회복지사는 이 사업의 취지대로 정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냉장고로 운영되길 바랬는데요. 혹시나 내가 음식을 가져가도 괜찮을까,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주민 모두 부담 없이 이용하면서 이 냉장고의 문이 자주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냉장고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냉장고 비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냉장고 앞에 지나다니시다가 먹을거리가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먹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주민 한 사람당 먹거리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먹거리 채우는 방법은 저희 냉장고 옆에 이제 채움일지라고 냉장고에 먹거리를 넣을 때 언제 넣는지 어떤 걸 넣는지 누가 넣는지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이제 먹거리를 넣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야채나 그런 고기나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채움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이라든지 뭐 언제 내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먹거리에 붙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QR코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냉장고는 주민들의 공유와 나눔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이 함께 먹거리를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서초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둘의 냉장고에 식품이 빨리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주고 있었고요. 이창준 사회복지사는 냉장고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한 식품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가방이 이렇게 큰 가방이 이렇게 덩그러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우 쓰레기를 버린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안에 이제 직접 캔 고구마가 이만큼 한 5kg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눔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재밌는 음식은 개인적으로 매생이가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매생이는 바로 나가던가요?
다음날 네 바로 네, 굉장히 뿌듯하고 주민분들께서 사실 기부나 뭐 공유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나눈 거를 누가 가져갈까 좀 주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겨내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작은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고 나눈다는 게 감동스러운 일들인 것 같아요.
마침 지나가던 지역 주민이 둘의 냉장고 앞에 서서 안내 문구를 읽은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원역 가까이에 사는 주부 강혜진 씨인데요. 산책하던 길에 우연히 둘의 냉장고를 보게 됐고 취지가 좋아 나중에 이용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도시 생활이다 보니까 사실은 옆집 아랫집하고 이렇게 친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은 많은데 딱히 누구랑 나눠야 되지? 네, 고민이 많은데 냉장고 안에서 보관하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 가까이 이게 있었구나. 네. 냉장고 이용하면 되겠다. 나눔할 수 있겠다. 네. 나눔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보내주신 파도 있고요. 쑥도 있고요. 김치가 많으면 김치.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됐다는 강혜진 씨처럼 아직 둘의 냉장고를 잘 모르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여기 바로 집 앞인데 이런 게 있는지를 사실 몰랐었어요. 이게 그냥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자판기인 줄 알았는데 좀 더 홍보돼서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저희 집에도 약간 일회용 그런 레토르트 식품 죽이라든지 막 이런 음식들 유통기한 뭐 한 2주 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갖다 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창준 사회복지사는 작년 8월부터 둘의 냉장고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고 운영을 했을 때는 누군가 음식을 넣고 가져가는 거를 좀 보고 싶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은데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누가 넣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작성하기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용은 하는데 누가 이용하는지가 조금 궁금했고 그 냉장고가 항상 꽉꽉 차있진 않아요. 넣고 나서 금방 5분, 뭐 10분 내에 또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계자라든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 냉장고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왔다 갔다 그냥 보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비어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가져간 뒤에 잊지 않고 나눔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이현정 씨는 두레 냉장고를 자주 이용한다고 했고요. 음식을 나눌 때는 괜스레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뭐 라면이나 유통기한이 긴 레트로 식품 같은 거를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저도 많이 이용을 해서 좀 감사한 마음에 나눔을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막 대파도 있고 김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1인 가구이거나 아니면 영양분을 쉽게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현정 씨는 이창준 사회복지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는데요. 앞으로는 자신의 텃밭에서 키운 제철 채소를 이용한 먹거리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절에 음식을 좀 같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봄김치나 겨울에 김장할 때도 김치를 넣는다든지 저희 또 텃밭을 키우고 있는데 뭐 상추나 대파나 좀 정말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같이 공유하면은 문이 자주 열었다 닫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19 터지게 되면서 사실 실외 활동도 많이 못하게 됐는데 복지관에서 먼저 이렇게 지역사회 곳곳에 공유 냉장고를 설치를 해주셔서 냉장고는 차갑지만 이 냉장고가 따뜻한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재 두레 냉장고는 서초구에 모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점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요. 2호점은 잠원동 주민센터, 그리고 잠원동 일신교회 앞에도 있고 서초일동의 창신교회 앞에도 있는데요. 이 냉장고가 비었을 때 복지관 측에서 먹거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누구나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수 위주로 넣고 있고요. 음료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레토르트 식품 그런 부분들 좀 유통기한도 길고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 지금 넣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넣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관에서 일단은 일본은 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실제로 뭐 죽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아이스 샷 같은 것도 추출해서 넣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사회복지사는 두레 냉장고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고마운 냉장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나눔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장점은 주민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 주민분이 먹거리를 나누면서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를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고 뭐 이 음식은 필요하신 분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나눔을 하러 오겠다라고 이제 편지를 써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편지부터 간단하게 힘이 되시길 바래요. 아니면 뭐 건강한 음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쪽지들을 지역 주민분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식을 가져가실 때 게시판에다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의사, 우리가 보통 닥터라고 말하는 의사, 특히 전문 분야의 전문의들은 또 따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Do you do a regular checkup with your physician?
Sometimes, but that's not regular.
When you try to make an appointment with a specialist, it is sometimes hard to find a doctor. Today, we'll look at different types of doctors.
Now, we simply call them doctors, but most doctors have an extra expertise in one type of medicine or another. In fact, there are several hundred medical specialties. So, let's go over the most common types of doctors you'll likely see here. Now, physician is a general term for a doctor who has earned a medical degree, usually your primary doctor. Family physicians take care of the whole family, including children, adults, and the elderly. They do routine checkups and screening tests, give you flu and immunization shots, and manage things like diabetes and other ongoing medical conditions.
Physician, family physician, primary doctor, 주치의, 개인 어느 한 사람의 건강 상태나 병에 대해 상담 또는 치료해주는 의사, 보통 내과 의사를 physician이라고 합니다.
A specialist is a doctor with advanced training in a specific area.
각 분야의 전문 의사, 여러 종류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Surgeons practice surgery.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를 surgeon이라고 합니다.
An anesthesiologist gives you drugs to numb your pain or to put you asleep during surgery, childbirth, or other procedures. And they monitor your vital signs while you're under anesthesia.
마취과 의사였고요.
A cardiologist is an expert on the heart and blood vessels. You might see them for heart failure, a heart attack, high blood pressure, or an irregular heartbeat.
심장 전문 의사, cardiologist, 들으셨습니다.
And a dermatologist deals with problems with your skin.
피부과 의사죠.
Dentist.
치과 의사.
Neurologists are specialists in the nervous system, which includes the brain, spinal cord, and nerves.
Neurologist, 신경과 의사였죠.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re often called OBGYNs. They are doctors who focus on women's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Then there's ophthalmologists.
You call them eye doctors. 안과 의사입니다.
Yes, because it's easier to pronounce. Now, a doctor of acupuncture is usually an oriental doctor.
한의사입니다.
An orthopedic surgeon specializes in bones, muscles, ligaments, tendons, and joints.
정형외과 의사였죠.
Then there's otorhinolaryngology, which is the unpronounceable term for ENTs, which are ear, nose, and throat doctors.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 쉽게 ENT docto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Podiatrists care for problems in your ankles and feet.
발 전문 의사죠.
A pediatrician cares for children from birth to young adulthood.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Pediatrician.
Plastic surgeons. You might call them cosmetic surgeons. They rebuild or repair your skin, face, hands, breasts, or body after an injury or disease for cosmetic reasons.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Plastic surgeon 또는 cosmetic surgeon 두 개 다 사용됩니다.
And psychiatrists are doctors who work with mental, emotional, or addictive disorders.
정신과 전문 의사죠.
Radiologists use x-rays, ultrasound, and other imaging tests to diagnose diseases.
방사선 전문 의사입니다.
Urologists are surgeons who care for men and women with problems in the urinary tract, like the bladder.
비뇨기과 의사까지 들으셨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분야 전문 의사들,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